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확산한 영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 승객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젯밤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명령에 오늘 서명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영국 보건당국은 최근 사스코브2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발견을 확인했다면서 영국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신형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에 확산한 변종 바이러스보다 전염률이 70%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책임 있는 해외여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을 포함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CDC는 승객이 탑승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일과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지는 항공사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지역 일부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남미 지역에서 처음 백신 접종에 나선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멕시코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회사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3,000회분을 확보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칠레와 코스타리카도 이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30만 회분을 공급받았으며 며칠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한편 이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브라질은 최근 사망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구입을 위한 이란의 해외 송금을 승인했다고 이란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의 압돌 나세르 헨마티 총재는 어제 현지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구입 대금과 관련한 이란 은행의 스위스 은행 송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모든 은행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여론의 압박으로 이번 거래는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발표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란은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로부터 1,680만 회분, 약 2억 4,400만 달러 규모를 수입합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제재가 이란의 코백스의 백신 구입 대금을 송금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분쟁 지역인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에 영사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분쟁 지역인 서부 사하라를 모로코의 영토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석유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서는 지난 수년간 모로코와 독립국가 건설을 원하는 알제리 지원 반군 폴르사리오 전선이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사관 개설에 앞서 모로코 수도 라바트 주재 미국 영사관이 원격 화상을 통해 서부 사하라 지역의 영사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로코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고 서부 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 인정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예년보다 훨씬 축소된 규모로 성탄절 전야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 집례로 24일 오후 7시 30분경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미사에는 추기경과 주교 등 약 100명만 참석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교황청이 주관한 성탄 전야 예배는 전 세계에서 만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밤 9시 30분에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버림받은 자로 태어났다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 많은 형제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불의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매년 12월 25일은 기독교 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죠. 미국에서는 종교 축일을 넘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집 안팎을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으로 예쁘게 꾸미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빨간 옷에 흰 수염에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다는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올해는 성탄절이 지나도 선물을 받지 못해 실망하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편 업무 과부하로 우편 배달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미국인이 코비드19로 직접 쇼핑몰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우체국 직원들은 전례 없는 양의 소포와 씨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백만 개의 성탄절 선물이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우정국 USPS 우편물에 대한 속달 우편 정시 배송률은 12월 초 기관 자료에 의하면 지난 시즌 95%에서 올해는 약 75%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우정국이 선물만 배송하는 건 아닙니다. 매년 10억 건 이상의 처방전을 보내는데 그중 많은 처방전이 위험할 정도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추가로 고용된 5만 명의 임시 근로자와 막대한 초과 근무만으로는 따라가기 역부족인 상황이죠.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엘리자베스 프루이 씨는 11월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성탄절 선물이 3주나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깜짝 배달이 이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때론 어린이들도 일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배워야 한다면서 이것이 2020년에 반복되는 교훈이라고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알셉의 배경과 전개 과정,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토요일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는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미래 관제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사법당국이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씨 측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협상 타결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24일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영국과 EU는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협상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양측이 합의를 도출해낸 거죠?
네, 맞습니다. 12월 31일로 양측이 당초 설정했던 이 전환기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앞두고 양측이 합의한 겁니다.
전환기 기간이라는 게 뭔가요?
네, 영국은 지난 1월 말에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에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 12월까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 전환기로 설정했고요. 이후에 향후 양측의 새로운 관계에 관해서 협상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됐던 거군요.
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미래 관계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막판까지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떤 게 핵심 쟁점이었나요?
네, 마지막까지 최대의 쟁점이 됐던 건 어업 분야와 분쟁 해결의 주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막판 협상에서 한 걸음씩 물러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네, 영국은 이른바 이 바다 주권을 내세워서 향후 자국의 대차적 경제 수요 EEG에서 조업하는 EU 회원국의 조업을 대폭 축소할 걸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EU는 EU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 영국산 수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거라고 경고하면서 맞섰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어떻게 봤나요?
네, EU가 향후 5년 반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어획량을 25%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EU는 6년에 걸쳐서 25% 감축을 제안했고요. 영국은 처음에는 이 80%까지 감축을 원했는데요. 영국이 막판에 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떤 걸 얻었을까요?
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분쟁 조정의 경우 EU는 양측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EU 사법재판소가 분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막판 협상에서 영국 요구대로 통상적인 국제법을 따르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의 무역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양측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거래량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무관세, 무쿼터를 기반으로 한 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만일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었으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따라서 관세를 매겨야 했습니다.
이로써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완전히 결별하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반 만에 드디어 내년 1월 1일로 완전히 유럽연합과 갈라서게 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존슨 총리는 24일 이 합의 소식을 알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법과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기뻐했습니다. 브렉시트의 강력한 지지자인 존슨 총리는 지난해 7월 총리로 취임하면서 브렉시트를 반드시 실현할 거라고 공언해 왔었습니다.
EU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끝에서 좋은 합의를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정하고 균형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 합의 소식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합의 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무부는 이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지지하고 영국, EU와 계속해서 강력한 관계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또 영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양측의 합의문은 약 2,000쪽에 달하는데요. 영국 의회와 EU 회원국 그리고 유럽 의회가 이 합의문을 최종 검토하고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특히 영국 의회는 성탄절 휴에 들어가 있는데요. 30일 의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 합의안을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U 회원국도 연휴 기간에 회동해서 합의안 검토에 들어갈 걸로 알려졌는데요. 합의가 늦은 만큼 일정이 빠듯해서 일단 내년 1월에 잠정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사법당국이 알렉세이 나발리 씨 측근에 대한 형사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네,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측근인 류보 푸소볼 씨가 25일 러시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이에 앞서서 이 소볼 씨 자택을 급습해서 컴퓨터와 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소볼 씨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역시 러시아 야권운동가입니다. 소볼 씨는 최근 나발리 씨 독살 공격을 시도했다고 자백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요원을 만나려고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나발리 씨 지지자들은 그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보 씨는 이 FSB 요원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잠깐 구금됐었습니다. 소보 씨는 내년 러시아 총선에 나갈 생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씨 독살 시도는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나발리 씨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인데요. 지난 8월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리 씨가 구소련이 개발한 노비촉이라는 신경작용제에 중독된 걸로 드러나면서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을 거라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줄곧 개입설을 부인해왔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 극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나발리 씨가 최근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소속 콘스탄틴 쿠드라프 체프 요원에게 본부에서 전화한 것처럼 위장해서 독극물 암살 시도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었다고 폭로해서 다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독살 시도를 했다는 건가요?
나발리 씨 속옷에 노비촉을 묻혔다는 겁니다. 이 쿠드라프체프 요원은 이 통화에서 나발리 씨가 비행기 안에서 숨질 걸로 확신했지만 이 비행기가 중간에 비상 착륙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는데요. 나발리 씨는 이 쿠드라프체프 요원과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면서 독살 공격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통화 내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나발리 씨가 이 요원과 했다고 주장한 전화 통화가 가짜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바꿔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일은 외국 정보기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국무부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나발리 씨 암살 시도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나발리 씨를 암살하기 위해서 노비촉을 사용한 걸로 생각한다면서 러시아의 개입과 책임 외에는 이 나발리 씨 사건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발리 씨는 어디에 있나요?
네, 독일에 머물고 있는데요. 나발리 씨는 당시 독일의 한 시민단체 주선으로 독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고요. 지난 9월에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계속 독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리 씨는 이제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처분을 받았다고요?
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도쿄검찰이 24일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쿄검찰은 하지만 아베 신조 후원의 대표인 하이카와 히로유키 비서는 약식으로 기소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이 고소 또는 고발된 용의자를 법정에 세우려면 공소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재판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건가요?
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였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이 후원의 주체로 4월 봄맞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행사 전날에는 지지자들을 고급 호텔로 초청해서 값비싼 만찬을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음식비에 훨씬 못 미치는 참가비만 받았고요. 나머지 차액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측이 호텔에 대신 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가 재임하고 있던 당시에 불거졌는데요. 올 5월에 시민단체와 야권이 아베 전 총리와 주변 인물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나요?
네, 도쿄검찰은 그동안 이 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후원회가 호텔에 대신 낸 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도쿄검찰은 이 히로유키 대표가 최대 4천만 엔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불기소 처분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이 하이카 비서도 아베 전 총리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 개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아베 전 총리는 의혹이 불거진 이래 줄곧 국회 본회의라든지 소위원회, 언론 등의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참가비 대납 등이 사실로 드러나자 입장을 바꿨는데요. 자신이 이걸 알게 된 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최근의 일로 그동안은 보고받은 대로 말했을 뿐이라면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네, 아베 전 총리는 24일 기자들에게 비록 자신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국민에게 사과를 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25일 국회에 출석해서도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게 있었다면서 그동안의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 발표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전직 총리는 건드리지 않고 비서만 처벌하는 식으로 사건을 급히 종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9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중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야당 쪽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에둘러 거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각각 성탄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년과 좀 다른 연말연시 상황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방역당국이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여행객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각각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했군요.
네, 미국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25일 성탄절을 맞아 많은 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지금 연말 연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24일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촬영한 영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반려견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성탄절의 근본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시간에 기독교인들은 인간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을 기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이날은, 그러니까 성탄절은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날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수가 태어난 날로 기념하는 성탄절의 종교적인 의미를 강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올해 성탄절은 좀 예년과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멜라니아 여사가 말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세계적 팬데믹과 싸우는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도전에 미국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곳곳의 시민들의 보여준 친절함과 용기가 우리를 북돋았다고 멜라니아 여사는 말했는데요. 용감한 응급구호 요원들과 의사, 간호사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동시에 탁월한 학자들이 코로나 처치법과 백신을 개발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 수백만의 접종분을 공급하는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끔찍한 팬데믹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돌파구가 가능하도록 지칠 줄 모르고 일해준 학자들과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군장병들에게 감사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당선인의 성탄절 메시지도 살펴보죠.
네, 바이든 당선인은 모든 미국인이 방역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고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24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의 전통을 건너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영상 메시지를 안 내놨나요?
내놨습니다. 이 반려견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이 바이든 당선인 자택에서 키우고 있는 셰퍼드종 강아지 챔프와 메이저, 이렇게 두 마리를 소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챔프는 차분하게 엎드려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메이저는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신이 올해 어떤 방식으로 명절을 기념하든 챔프와 메이저가 좋은 성탄을 기원한다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개를 아주 좋아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바이든 당선인이 바이에강과 놀다가 발을 다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진단 결과 발뼈 두 개에 실금이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이 발에 보조장치를 한 상태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반려견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백악관에 함께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다음 달 20일 열리는 차기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백악관에 데려갈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이 키우는 반려견을 퍼스트독이라고 부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반려견을 백악관에서 키웠었지만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퍼스트독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오는 항공기 여행객을 제한한다고요?
네. 앞으로 영국발 항공기로 미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4일 발표했는데요. 검사 결과를 추가로 요구하는 건 미국의 공공보건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CDC가 이렇게 추가 조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거치는 데다가 영국 내 초기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변종은 앞서 나왔던 변종보다 70%까지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DC 측은 설명했습니다.
더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미국에 유입되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미국 사회에 유입돼서 퍼지는 중일 수 있는 걸로 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날 해설했는데요. 앤드루 쿠어머 뉴욕 주지사는 지난 21일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사실들을 확인할 때까지 영국발 여행객 입국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각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객 감염 검사를 요구했는데요. 이 같은 규제를 연방당국이 수용해서 미국 전역에 적용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영국발 여행자를 제한한 적이 전에도 있었나요?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단행했는데요. 앞선 14일 이내에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 사이 항공여행이 90% 수준까지 감소했는데요. 이번 음성 판정 의무화 조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네, 25일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서명하고요. 28일자로 발효됩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되면 매달 수만 명의 여행객들이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종합 현황 짚어보죠.
네, 25일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 1,87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망자는 33만 명 선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간 평균 20만 건을 넘어서 사태 초창기보다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좀 심각한데요. 최근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응해서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실시했지만 감염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확진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23일 통계를 기준으로 다음 날 확인된 수치인데요. 100만 건을 돌파한 지 불과 6주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그만큼 확산세가 빠른데요. 인구 10만 명당 감염률은 이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이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인구가 약 4천만 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확진자 증가세도 큽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이번 겨울 동안에는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CDC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 수 33만 명 선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최대 41만 9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미국 인구의 최대 90%까지 백신을 맞아야 이 집단 면역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24일 뉴욕타임즈 신문에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백신 공급 현황 짚어볼까요?
네, 두 가지 백신이 지금 각 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계 제약사 파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난주에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을 개시했는데요. 한 주 동안 290만 회 접종분이 보급된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미국 생명공학회사 모더나가 만든 백신이 지난주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 주부터 보급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600만 회 접종분이 각 지역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 모더나로부터 1억 회 접종분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최근에 1억 회 추가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백신이 또 있나요?
예, 또 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 계열 제약사인 얀센이 개발한 백신을 다음 달 중에 긴급 사용 승인할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최소한 세 종류의 백신을 갖게 될 걸로 크게 기대한다고 브렛 줄라 보건우센부 차관보가 얼마 전 ABC 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미국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요?
네, 지난 19일 마감된 한 주 동안 새로운 실업수당 신청이 약 80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 공개된 노동부 통계에 나타난 수치인데요. 전주보다 8만 9천 건 정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80만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이라는 건 알겠는데 역사적이라고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실업지원 혜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960년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의 최고 수치보다 지금이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초와 비교하면 지금이 얼마나 높은 숫자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미국에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경제 봉쇄가 진행되기 직전에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만 건이 넘으니까 4배 가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네, 팬데믹 초기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말에는 약 690만 건까지 치솟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꾸준히 100만 건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앞선 7주 동안은 70만 건대에 머물고 있다가 최근 3주 연속 8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6.7%인데요. 앞으로도 몇 달 동안은 높은 실업률이 계속될 걸로 많은 경제학자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고용이 둔화했고 신규 일자리 창출은 지난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업수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실업수당이라는 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주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2일 마감된 주간 기준으로 이 실업수당 수급자가 약 530만 명인데요. 5월 초에 2,300만 명까지 육박했던 데 비하면 지금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감소한 숫자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건가요?
예, 일자리를 찾은 사람도 있고요. 이 주정부 실업 혜택을 모두 소진을 해버려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주정부가 진행하는 실업지원 사업은 6개월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연방정부가 추가 지원책들을 제공했습니다. 매주 600달러씩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게 대표적인데요. 이 제도가 지난 7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 밖에 일감을 찾지 못하는 임시직종 근로자나 독립계약 사업자들한테 제공하는 연방 차원의 주요 실업지원 사업들도 조만간 시행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럼 연방정부가 더 이상 실업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없나요?
있습니다. 이 연방실업수당을 다시 지급하기 위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코로나 피해 보전 등을 위한 추가 부양책에 관련 항목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이 실업수당 수급자들한테 주정부 지급액과는 별도로 매주 300달러씩 연방정부가 11주 동안 제공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지난 21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양책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건 이유가 뭡니까?
예, 실업수당을 문제 삼았던 건 아니고요. 가계 지원금을 늘리라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 1인당 600달러씩 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항목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00달러라는 액수가 어처구니없이 낮은 액수라면서 1인당 2,000달러, 부부는 4,000달러로 높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합한 법안을 만들어서 나에게 다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22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예,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이 경제 회복 동력을 얻을 걸로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광범위하게 공급되면서 이 노동시장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전반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RCEP이 지난달 오랜 산고 끝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배경과 전개 과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흔히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RCEP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RCEP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29%,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RCEP의 골자는 회원국 간의 통관과 무역, 관세, 투자,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원산지 기준 등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각국의 국익과 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RCEP 탄생 배경.
2000년대 들어와 세계 각국은 양자 또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관세 철폐 등 무역 장벽은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 통합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역내 경제 통합을 선도하기 위해서 아세안 회원국과 역내 주요 국가들을 아우르는 확대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합니다. 이 아세안은 2011년 11월에 열린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는 구상을 처음 도입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첫 RCEP 공식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 과정과 인도의 탈퇴.
RCEP의 협상 과정은 첫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20년 11월 최종 서명에 도달하기까지 만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고 갔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은 내부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의 입장을 내는 식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We are at this stage where it has become important to all of us to show political willingness to move RCEP discussions forward, especially in light of the trends.
각국은 수십 차례의 실무 협상을 비롯해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를 갖고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드디어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RCEP 가입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는 최종 단계에서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CEP에 참여하면 자국의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값싼 중국산 제품이 인도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대중국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참여를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 관계도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 중국은 종종 무력 충돌까지 벌이면서 오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 최근 중국이 역내에서 도발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도 예의주시하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RCEP 회원국은 일단 15개 나라로 출범하면서 인도의 참여를 계속 권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까지 참여하게 되면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TPP와 CPTPP.
국제사회는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약칭 TPP입니다. TPP는 당초 브루나이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4개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임 정부인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를 주목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이후 미국의 주도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와 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대거 관심을 보이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So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hat we're working on, it's the biggest trade deal that we're working on right now. And it reflects our values in ways that, frankly, some previous.
하지만 TPP 역시 각국의 이해 관계와 국내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협상 시작 8년 만인 2016년 2월에야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합니다. 미국과 아시아 역내 12개 나라가 참가한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한 경제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자무역보다는 개별 국가 간의 무역관계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1월 미국은 TPP에서 전격 탈퇴했습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sign three memorandums right now. The first one is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Everyone knows what that means, right?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for a long time. Thank you.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탈퇴로 TPP는 1년도 채 못 돼서 좌초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후 일본의 주도로 TPP는 나머지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로 대체됐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무역 문제에 있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TPP 복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부 장관 대행입니다.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 대테러 센터장을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Said on Twitter that Christopher Miller, director of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will become acting secretary of defense.
미국의 국가 대테러 센터장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트럼프 대통령은 밀러 장관 대행이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고 앞으로 훌륭하게 일을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밀러 장관 대행에 대해서 이력은 약한 편이지만 대테러 분야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러 장관 대행은 지난 8월 대테러 센터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서 불과 두 달여 만에 국방 장관 대행으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1965년생으로 올해 55살입니다. 밀러 장관 대행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학사 학위를, 미국 해군 참모대학교에서 국가안보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군단 출신입니다. 1983년부터 육군 예비군에 소속돼서 보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고 워싱턴 DC 주방위군에서 군 경찰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1987년 졸업과 함께 보병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1993년 특수부대로 이동해서 제5특수부대 공수부대 안에서 수많은 작전과 특수정찰 업무, 참모직을 수행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밀러 장관 대행이 가장 위태로우면서 엄중한 상황을 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CEP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크리스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you guys. I'm your host,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Spider-Man Far From Home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고등학생이지만 숙제보다는 세상을 구하는 일이 늘 앞섰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그는 여름을 맞아 학교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번만큼은 영웅의 역할을 뒤로하고 휴가를 즐기고 싶어합니다. 특히 이번 여행을 통해 평소 좋아하던 친구인 메리 제인과 좀 더 가까워져 보려 노력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I'm messing with you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really pretty.
Therefore I have value.
No, that's not right.
I'm messing with you. You look pretty too.
I'm just messing with you. Mess with something or someone means meddling with someone or something to cause trouble. Mess with someone 하면 장난치다, 짓궂게 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mess with something 할 경우에는 망가뜨리다 라는 뜻이 되겠죠? I'm just messing with him 하면 나는 그에게 장난을 치는 것 뿐이야. 또 don't mess with my hair 하면 내 머리 망가뜨리지 마, 내 머리 건드리지 마 라는 뜻이 되겠죠? 모처럼 휴가를 즐기고 싶은 스파이더맨이었지만 그 앞에 닉 퓨리가 등장해 도움을 요청하고 정체불명의 조력자 미스테리오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악당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스파이더맨은 과연 제대로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I'm messing with you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really pretty.
Therefore I have value.
No, that's not right.
I'm messing with you. You look pretty too.
오늘의 표현은 장난 좀 쳐봤어. I'm messing with you 였습니다.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